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어제 약 9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군대가 시리아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는 새 시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잊지 않겠지만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평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제재는 단순히 이란 정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합의에 따른 핵 규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 세계의 평화적 핵 사용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쿠바 관타나모 군사기지 불법 점거와 쿠바를 대상으로 한 선전 방송의 중단,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엔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의 새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 연방의회에서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상원에서 오늘 12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안건이 다뤄집니다. 상원에서는 앞서 어제 이번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에서 찬성 77표 대 반대 19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안건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상원에서 오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하원으로 옮겨져 늦어도 내일 자정까지는 완전히 통과돼야 합니다. 만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됩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현재 의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건강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임신부 낙태시술 과정에서 얻은 태아조직의 매매 여부를 논의하는 단체 관계자들의 회의 동영상이 폭로된 뒤 정부 예산 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결혼식 도중 공습을 받고 숨진 사람 수가 적어도 130명에 달한다고 유엔과 현지 병원들이 밝혔습니다. 예멘 남서부 와히자 마을에서는 어제 결혼식 행사장에 공습이 가해져 이 자리에 참석 중이던 하객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번 공습을 가했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사우디 주도 국제연합군은 자신들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제연합군은 지난 3월부터 후티 반군들을 겨냥해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민간인 피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오늘 성명에서 올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가 오늘 현재 52만 2,12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17만 5천 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처럼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 수도 2,892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제70차 UN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닌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0차 UN 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70차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 도발을 공언했다며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 개혁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핵 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한이 8.25 합의를 통해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다며 앞으로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며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결의 채택, 안보리 논의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 우려에 귀를 기울여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날 연설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며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한 집단 자유권을 비롯한 안보 법제가 영내 국가 간 설린 우호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것은 지난해 69차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내달 1일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강행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관련 현안들을 조목조목 빠짐없이 언급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핵포기 촉구와 개혁 개방 때 경제 지원 약속, 평화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호소,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촉구 등이 모두 망라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도발 자제를 비교적 절제된 수준에서 촉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박 대통령이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뺀 데 대해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간 대화 흐름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요청을 하고 북한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남북 간이 함께 통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도발을 준비 중인 상태로 보이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가급적이면 북한을 달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좋게 변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경고가 나온 만큼 박 대통령이 굳이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대응 의지까지 언급할 필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며 전체 맥락 속에 그 같은 의미가 충분히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핵 포기 또 개혁 개방을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가지고 북한 당국의 개선을 촉구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아마 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유엔을 무대로 직접 자신의 한반도 통일 구상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대목 또한 북한이 적지 않게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가 핵무기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는 얘기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왔던 제도 통일 또는 흡수 통일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밝힌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쪽으로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강행 여부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주요 변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영석 박사는 그러나 8.25 합의 이행에 대해선 북한이 좀 더 부정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며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북한으로서도 한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제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대상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sanctions measures seek to impose consequences on the DPRK regime, not on the North Korean people.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애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리 외무상의 비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don't have a hostile policy. We have a denuclearization policy.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05년 여기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은 2005년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경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 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행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7일 임진각에서는 이산가족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상봉 정례화와 함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임진각.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핵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며 절을 올립니다. 46년간 해마다 열린 합동 차례지만 이산가족들에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고향을 찾아보고 그리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들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은 상봉 대상 후보자들은 70년간 생사조차 모르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들떠 있다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도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협회 심구섭 회장은 부모와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남북한 당국이 비공식 회담을 해서라도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 회장은 직접 만나지 못하면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 이들의 81%는 70살이 넘는 고령의 이산가족으로 해마다 4천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심구섭 회장입니다.
상봉 숫자를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의 바람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사 확인하고 그리고 편지 왕래가 어려우면은 엽서라도 주고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분들이 고령자이시며 매년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시는 현실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분단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강냉이와 쌀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분이 50만 톤에 달할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작황과 또 식량 사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 9월 말이니까 북한 전역에서 추수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작황이 어떻습니까?
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요. 북한 전역에서는 지금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냉이와 쌀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SIDA의 피터 룬버그 지원 담당관은 25일 BOA에 현지에 있는 유럽 비정부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올해 가을 작황이 어둡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There are those experts on this field who says there will be shortages in the food production in the.
네, 룬버그 소장은 북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럽 비정부 기구의 농업 전문가들과 만났는데 이들은 올해 북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식량 농업 기구 FAO도 올해 가을 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식량 농업 기구는 위성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이 지난해 260만 톤에 비해 12% 줄어든 23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가을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아무래도 가뭄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강냉이의 경우 4월에서 5월쯤 파종을 해서 6월, 7월, 8월에 자라 8월 말에서 10월 사이 추수를 합니다. 쌀의 경우도 4월 말에 파종해서 9월 초부터 추수에 들어가죠.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4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겁니다.
네. 올해 7월 중순에서 8월 초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농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홍수로 농경지 700헥타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125헥타르가 유실됐다며 이는 가을 농작물의 1%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도 24일 BOA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게 홍수 피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뭄이 올해 몇 개까지 지속됐잖아요.
이 앞서 가뭄의 영향으로 이모작 수확량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농업기구 FAO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요.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3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36만 6천 톤이었는데요. 올해는 26만 9천 톤으로 약 9만 톤가량 감소한 거죠.
네. 이모작 작물이 감소했다면 자연히 그 식량 상황도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은 6월에서 7월 초 정도에 수확이 되는데요. 비록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가을 수확 전까지 북한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비해 9만 톤가량 감소했으니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북한의 배급 사정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7월 중순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9월까지 계속 같은 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4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도 21% 감소한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다시 권태진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내년 식량 수급 상황은 올해보다는 좀 나빠질 것이다. 금년도 들어와서 북한이 식량을 갖다가 수입을 한 것도 많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지원을 받은 식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북한의 그 식량의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공급량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요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권태진 연구원장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외부로부터 수입한 식량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양은 3만 1천 톤입니다. 작년 7만 8천 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또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 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올해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얼마나 더 들여와야 할까요?
네, 식량농업기구가 이달 초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확보해야 하는 양은 42만 1천 톤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30만 톤을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12만 1천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식량 부족분 42만 1천 톤은 이무작 수확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며 실제 이무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9만 톤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부족분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무작 작황에서 한 10만 톤 정도 더 그 줄어들었으니까 그 최소 소비량 기준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한 50만 톤 정도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50만 톤 중에 수입된 게 지금 뭐 10만 톤도 안 되는 거고 국제기구가 또 그 도와준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3-4만 톤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그 최소 소비량에서부터 벌써 거의 30만 톤 이상 4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니까 올해 식량 사정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권태진 원장은 하지만 북한이 수입한 양이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제사회 지원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권태진 원장은 중국 등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이 이제 수입을 늘리든지 또 지원을 많이 받든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수입을 늘리려 해도 사실 북한은 그 재정 문제, 외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나머지 한 방법이 국제사회하고 이제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필요한 최소 소요량이라도 좀 채울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책이죠.
네, 권 원장은 북한이 수입을 늘리든지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이 어떨지 또 개선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인들의 삶을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목을 받았던 이 북한의 감춰진 사람들 개정판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경제, 낡은 정치란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북한의 정치 체제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경제 권리와 의식 변화가 점점 큰 물결을 이루고 있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29일 이 책과 관련해 저자이자 이 단체 개원 선임 연구원인 오공단 박사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강연회 뒤 저자인 오공단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수정해서 내셨다고 그랬는데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과학 계통의 책은 특히 북한 책이나 이런 책은 1판 나오면 끝이래요. 근데 출판사에서 편집장이랑 이 책은 참 아름다운 책인데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왔으니까 그 변화 같은 걸 넣기 위해서 저자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영예스러운 추천을 받고 우리가 곰곰 생각한 끝에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변화를 넣어서 책을 쓰자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2009년에 책을 내셨을 때 북한과 지난 6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북한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반적인 개혁이 없이는 북한 사회는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정치가 통제가 심한 나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변화를 하자 하고서 말을 떠들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lent revolution이랄까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마음이 정권으로부터 많이 떠났다는 말씀을 이제 강연회에서도 하셨는데 또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세뇌를 받다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정보 또 새로운 변화 이런 데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돈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이 그렇게 잘 사나? 그런데 용기가 있는 애들은 내가 직접 가서 봐야지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급한 상황에 어떤 범법자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중들한테 없다.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인 거니 심리적으로 내가 먼저 칼 맞아서 벌을 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또한 60년 동안 작용한 그런 심리적 세뇌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무 표현은 없죠. 그러나 그 없는 표현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토론회 중에 북한 군대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좀 예측하기 힘들고 좀 불안한 곳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북한 군대의 역할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직도 북한은 그야말로 군대가 최고의 기구죠. 북한의 군대가 없으면은 그리고 핵무기와 화생방무기 이런 게 없으면은 북한은 아무런 정권을 유지할 명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김정은이 군대에다가 공을 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것도 군대고 레이션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영관급이나 장군들은 한 몫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 바쁘고 그 쫄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이 전통이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반발이 생겨가지고 탈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영자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즉 상관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결국은 일종의 조용한 파도가 천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터널 끝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 인민무력 부장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니까 군 순회층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는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프로파간다하고 political thought, 그러니까 declared policy하고 개인 내부의 생각은 완전히 상반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먼저 자기가 총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 심리고 그런 인간 심리를 미묘하게 잘 사용해가지고 이제까지 60년 동안 통치를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김씨 일가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사회에는 종교도 없고 철학도 없고 사후에 우리가 죽으면은 어떤 도덕적인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개념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살아있는 개념은 우리 가족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3대가 명한다. 그게 바로 북한을 가장 중요한 공포 정치로 만드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예. 그 6년 전에서도 언급을 하셨고 많은 전문가들과 달리 이제 북한 얘기할 때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 숙기킴이라는 소설가도 역시 그 거짓말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지난 6년간에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의 가장 중요한 아키텍트 그 거짓말 뒤에 숨어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건축가들은 삼김씨거든요. 삼김씨는 완전히 신 것 같다. 삼김씨는 백두의 혈통을 받은 가장 신성한 정통적인 지도자 가족이다.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삼김씨가 죽기 전에는 그 거짓말이 안 풀려요. 가장 중요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대한 거짓말 공화국. 그래서 밑에 사람들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거짓말의 도수는 점점 더 커지고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니까 빨리빨리 거짓말 아닌 진실을 들여보내가지고 북한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를 봤던 토론의 사회를 봤던 그 캐서린 문 브루킹스의 한국 석자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박해와 유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반문을 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해법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해법이라기보다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우선 첫째로 트레이닝 센터, 리에듀케이션 센터, 사이칼라지컬 컨설팅 센터, 카운슬링 센터 이런 거가 준비에 소위 말하는 A2부터 G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를 저는 벌써 15년 전부터 강조해 오고 있어요.
아까 그 Old Politics, New Economy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2009년, 2010년 첫 번째 이 책 1판을 썼을 때는 희망이 터널 끝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결론을 거의 맺었건데 이번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니 정치와 삼김신은 하나도 변한 거 없는데 밑으로부터 일어난 조용한 시장 변화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성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너 죽고 나 죽기 식으로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북한 주민들의 끈질긴 인생관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의 소소한 하나의 물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들여보내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공동 협조하고 한국 시민과 한국 지도자들이 협조해서 북한을 맞아들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북한에 감추어진 사람들 개정판을 펴낸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과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이 지난 2001년 축출된 후 처음으로 북부 주요 도시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0차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각국 정상과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기조연설을 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별도의 비공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은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고 시리아 사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두 정상이 주로 이제 시리아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이 끝난 후에 건설적이고 진솔한 회담이었다. 실무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회담 분위기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회담을 통해서 견해 차이를 좁힌 것은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이 공동의 목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과 러시아는 이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뚜렷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절반 이상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회담에서 알려졌는데요. 이 두 정상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내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사드 대통령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를 이끌고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를 퇴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두 정상이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고 개별 양자회담에서도 이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계속해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 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다고요?
네, 이 백악관 관계자는요 두 정상이 시리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미국이 지난해부터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도 최근에 아사드 정부의 ISIL 대응을 지원하겠다면서 전투기 등 무기와 병력을 대거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이 양측의 의도하지 않는 이 충돌이 이 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됐었습니다. 미군과 러시아군이 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도하지 예.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정상이 회담해서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이 양측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고, 또 이 ISIL 소탕이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선 이 협력할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요번 원 대통령이 조금 유연한 이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조연설에서도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악관 관계자도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정상 간의 양자회담이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이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ISIL 소탕에만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해하는데 군사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리아 사태 말고도 또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두 정상이 어떤 의견을 교환했습니까?
여전히 뭐 이 우크라이나 사태, 또 동유럽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고, 또 러시아가 이로 인해서 이 동유럽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현 정부는 불법적인 쿠데타 정부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동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이런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 민스크 평화협정에 지켜져야 된다는 중요성, 또 이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또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정상들의 연설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네, 기조연설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첫날인 어제는 오바마 대통령, 또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박근혜 한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의 연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뭐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시리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ISIL 대응 등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전쟁과 충돌을 피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 정치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 또 이란과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연설을 빌어서 미국 의회가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밝힌 입장과 같은데요.
네.
중국과 다른 당사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통행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의 이 자유로운 항해, 또 자유로운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법의 범주 안에서 미국의 군함, 또 군용기를 계속 해당 해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중국은 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남중국해는 전 세계 상업 물동량의 절반이 통과할 정도로 중요한 해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조 연설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 주석은 전 세계 안보 또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앞으로 8천 명의 유엔 평화 유지군을 중국이 조성을 하고, 또 전 세계 평화 유지와 개발 활동을 위한 유엔 발전 기금에 10억 달러를 장기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혀서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1억 달러는 아프리카 연합의 군사 원조를 하는 형태로 앞으로 5년에 걸쳐 제공하겠다고 말했고요. 또 시 주석은 이런 이 중국의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역할과 함께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기존 국제 질서를 겨냥한 언급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국제 통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목소리가 더 큰 대표성 또 더 큰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시 주석은 중국이 패권이나 확장주의를 앞으로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점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없었고요. 하지만 어제 이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완벽하게 집행돼야 하고 또 어떤 국가도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이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점과 관련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어제 기조연설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앞서 이 한반도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제 기조 연설자 가운데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형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이 1990년대에 연설을 한 후에 처음으로 쿠바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목이 됐고요. 또 쿠바가 최근에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지난 2008년에 형인 피델 전 의장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았는데요.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정상화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다면서 경제 제재 해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또 미군의 관타나모 군사기지 부지 반환 또 미국의 대쿠바 방송 중단 등도 연설을 빌어서 요구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기조연설에서 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면서 미국 의회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아프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이 북부 주요 도시를 장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던 탈레반이 지난 2001년 미군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이렇게 주요 도시를 장악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잔당들이 산악지대 등에서 항전을 벌여왔는데 어제 처음으로 아프간 북부 도시 쿤두즈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네. 자, 쿤두즈 어떤 곳입니까?
탈레반 북동부에 있는 도시고요.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라고 합니다. 북동부 상업의 중심지고 특히 이제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국경을 접한 타지키스탄까지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네. 요지를 지금 장악을 한 것인데 네. 이 탈레반이 축출이 된 후에 테러 공격 등을 자행해 왔는데 어떻게 이 주요 도시를 다시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탈레반이 최근에 아프간 북동부에서 세력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레반과 아프간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대원들이 어제 새벽에 쿤두즈 교도소를 습격해서 죄수 수백 명을 탈출시켰다고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탈레반 대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쿤두즈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은 쿤두즈 중심광장에 탈레반 깃발이 여기저기 걸려있고요. 또 곳곳에 총기를 든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편 당시에 이 아프간 정부의 군과 경찰이 이 수적이나 무장 면에서도 우세했는데 탈레반에게 도시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탈레반군은 이 쿤두즈를 공격한 세력에 아프간 내 탈레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원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이 쿤두즈 외에 추가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탈레반 대변인이 오늘 이 아프간 동부 쿤두즈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타카르주의 이슈카미시와 양기칼라 지역을 새로 점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아프간군은 오늘 이미 탈환 작전에 들어 돌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병력이 도착해서 도시 주변을 포위했고 경찰 본부, 교도소 등 탈레반이 점령했던 시설을 다시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현지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어 있어서 총 공세를 벌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군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미군이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나토 관계자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 일단은 그 일회성 공습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
하지만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미군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에서의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하고 철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처음으로 미군의 공습이 이제 아프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토 관계자에 따르면 공습은 쿤두즈 시내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쿤두즈 주변에서 아프간군과 연합군이 처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브이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에 북서쪽 지방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역에서 구름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2도, 남포 최저 16도에서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1도, 강계는 최저 8도에서 최고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18도, 최고 23도, 개성 최저 16, 최고 2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3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3, 최고 12도, 원산 최저 14도, 최고 21도, 해산은 최저 6도,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도 많은 구름이 관측되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0도, 최고 21도, 선봉은 최저 8도에서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알아봅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강하게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25 합의에 따라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어제 약 90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군이 시리아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는 새 시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잊지 않겠지만 개발과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평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제재는 단순히 이란 정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합의에 따른 핵 규제를 수용하며 전 세계의 평화적 핵 사용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어제 유엔 총회에서 처음 행한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쿠바 관타나모 군사기지 불법 점거와 쿠바를 대상으로 한 선전 방송의 중단,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면서 쿠바 정부는 미국의 금수 조치가 유지되는 한 유엔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 정부의 새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 연방의회에서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상원에서 오늘 12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안건이 다뤄집니다. 상원에서는 앞서 어제 이번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에서 찬성 77표 대 반대 19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해 안건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상원에서 오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하원으로 옮겨져 늦어도 내일 자정까지는 완전히 통과돼야 합니다. 만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모레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됩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오늘 성명에서 올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온 난민 수가 오늘 현재 52만 2,12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시리아 난민들이 17만 5천 명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또 이처럼 위험한 항해에 나섰다가 사망한 난민 수도 2,892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오늘 20대 이라크 청년 한 명이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유로터널을 이용해 영국으로 향하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